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59번 메시지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의 삶 사라의 죽음과 장사 이번 메시지는 사라의 죽음과 장사를 기록한 창세기 23장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이 장이 왜 창세기 안에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행한 많은 위대한 것들을 기록하지 않고 그가 매장지를 얻기 위해 그의 시간과 돈을 어떻게 쓰고 심지어 그가 얼마나 에이바르게 행동했는가를 기술하기 위해 20절이나 사용했는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떤 단어도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호흡이므로 창세기 23장도 매우 의미 있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마찬가지로 창세기 23장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 1장을 귀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단순한 창조의 기록뿐 아니라 생명에 대한 기록으로 귀히 여깁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또한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창세기 2장을 귀히 여깁니다. 그러나 창세기 23장은 매장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무덤을 사는데 일어난 세세한 거래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에 있는 어떤 기록들보다도 더 자세한 것들이 이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다른 모든 기록들은 매우 간결한 데 비해서 이 기록은 무덤이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무덤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을 어떻게 구입하였는지, 아브라함이 그것을 사는데 지불한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해 분명하고 완벽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은 매우 의미 있게 언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라가 묻혔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도 묻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은 부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신성한 칭호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매우 의미 깊은 것입니다. 창세기 23장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 창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 장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장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은 망원경과 같습니다. 이 장을 통해서 우리는 먼 미래에 있는 영원한 장막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은 이삭의 출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언급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이어 같은 장에서 아브라함은 우물을 다시 찾고 에셀 나무를 심고 에로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 후 22장에서 이삭이 드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23장에 사라의 죽음과 장사가 있습니다. 이 세 장들은 적어도 37년 동안의 기간의 장들입니다. 37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네 가지 일들, 이삭의 출생, 부엘세바에서의 생활, 이삭을 드림, 사라의 죽음과 장사만이 언급되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관념으로 보기에 중요한 많은 것들이 이 세 장에서 빠졌는데 사라의 죽음과 장사에 대한 세세한 기록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23장을 철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헤브론, 하나님과의 교통장소. 22장이 끝에서 아브라함, 사라,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거주하였으며 맹세의 우물과 에셀나무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교회생활의 축소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생활은 항상 생수의 우물과 에셀나무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23장의 시작에 사라의 죽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살았지만 그녀는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의 장소인 헤브론에 묻혔습니다. 사라는 부엘세바에서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이처럼 만일 주님이 그분의 재림을 연기하신다면 나는 교회 생활 안에서 살기 원하고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죽고 싶습니다. 지도를 보면 헤브론은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와 북쪽에 있는 에루살렘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헤브론은 부엘세바에서 에루살렘에 있는 모리아로 가는 도중에 있는 곳입니다. 만일 주님이 그분의 재림을 연기하신다면 나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는 장소에 묻히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브엘세바, 즉 생수의 우물과 에셀 나무가 있는 교회 생활 안에서 산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오늘날의 브엘세바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나이든 사람들 중에 약간은 브엘세바인 교회 생활을 떠나서 헤브론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새 예루살렘을 기다릴 것입니다. 헤브론은 하나님과의 교통 장소일 뿐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의 굴은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출입구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사라가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막벨라의 굴로 들어갔을 때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라는 단지 막벨라 굴에 장사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깨어날 때 새 예루살렘에 있을 날을 그리면서 지금 그곳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사라의 이른 죽음. 사라는 127세에 죽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 나이는 매우 나이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는 죽기에 이른 나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 38년을 더 살아 175년을 살았습니다. 사라는 그렇게 이른 나이에 죽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지 37년째인 해에 그녀가 죽은 것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통. 아브라함과 사라는 온 우주에서 가장 좋은 한 쌍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혼이나 별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빼앗겼을 때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 둘 다에게 아주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삭은 그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그녀도 물론 그를 매우 사랑했었습니다. 이삭은 37살 때까지도 결혼하지 않고 그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가 40세에 결혼했을 때 성경은 이삭이 그의 어머니의 장막에서 결혼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사랑과 사라와 이삭과의 사랑이 끼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이며 어머니인 사라를 비정상적인 죽음이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이 사라의 죽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읽어본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항상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것을 가져가신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롯은 그와 이별했고 엘리에셀은 거절되었고 이스마엘은 쫓겨났고 이삭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런 후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죽음이 데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겪은 것은 어떠한 시험들이며 고통들이었습니까? 우리의 전형적인 관념에 따르면 하나님과 사이좋았던 사람인 아브라함은 이러한 모든 고통들을 받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22장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드려졌고 부활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 갑자기 그의 행복의 요인인 사라가 죽었습니다. 이 가정의 행복은 사라에게 달려있었으므로 사라가 죽자 이 가정의 분위기, 생활, 행복 모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정 자체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가지리라는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초가 있는 더 좋은 성과 나라를 찾았던 발걸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땅 위에서의 우리의 일시적인 삶은 나그네의 생활입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의 거처에 전혀 관심하지 않았고 오직 장막만 지었습니다. 그는 나그네, 즉 여행자였습니다. 그는 영원한 거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도움 없이 38년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38이라는 숫자는 고통, 시험, 시련의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38년 동안 시험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40이라는 숫자도 시련, 유혹, 시험을 의미합니다. 이 장에는 또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 400은 40의 10배입니다. 40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곳은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15장 13절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고통을 겪으리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들은 구절입니다. 여기 23장 16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무덤을 사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그것이 시험, 시련, 고통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과거의 이 장을 읽었을 때 아마 당신은 아브라함이 고통당했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퍼하다와 애통하다라는 이 두 구절에 주목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의 행복과 가정생활을 쓸어버렸기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해 했습니다. 슬퍼하다와 싸움하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들은 단지 슬퍼하고 우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경에 그의 아내를 잃고 아주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깊게 상처입었습니다. 그의 깊은 고통을 38, 40, 400이라는 숫자가 나타내어 줍니다. 아브라함의 간증. 사랑하던 아내를 잃고 고통받은 아브라함은 매우 영향력 있는 간증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옛 족속들은 그를 주라고 불렀고 방백이라고 불렀습니다. 방백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왕자로 또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강력한 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왕자로서 하나님을 표현했고 방백으로서 존경받았습니다. 자신의 눈에는 그가 한 나그네일 뿐이었지만 사람들의 눈에 그는 방백이었고 하나님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정말 장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장중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간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나 이웃에서나 학교에서 가벼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며 남들이 경멸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장중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매우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게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 우리는 높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는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그들의 반에 있는 교회 형제들인 학생들을 방백이라고 부르기를 바랍니다. 젊은 형제들이여, 집회소에서만 담대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학교에서도 장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선하게 행동하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금과 보석은 무게가 있지만 팝콘이나 솜사탕은 가볍습니다. 만일 당신이 금이나 보석이라면 무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이 젊은 청년은 어떻게 이런 장중함을 가졌지? 그는 평범하지도 않고 비정상적이지도 않다. 그는 정상적인 젊은이지만 경박함이 없다고 놀라면서 말할 만큼 무게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장중합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 엘오람을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신성한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더욱더 장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금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른다면 우리는 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금이신 하나님을 부를수록 그분의 금의 성분이 우리 존재에 더욱더 주입될 것입니다. 나무와 교화목의 차이점을 살펴보십시오. 나무는 가볍지만 교화목은 무겁습니다. 교화목은 돌보다도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무게 있는 광물들이 나무 속에 첨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볍게 태어났지만 무게 있게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우리는 변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나무가 교화목이 되는 것은 물의 계속적인 흐름을 통해서입니다. 이 물의 흐름은 나무의 성분을 가져가고 그곳에 여러 가지 광물의 성분을 더해서 무게 있고 귀중한 돌로 나무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좋은 이웃들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한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분의 주입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왕자인 방백이라 부를 수 있도록 강해지고 장중해져야 합니다. 방백으로서 아브라함은 존경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존경했고 그들의 존경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는 현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사람들과의 사귐에 있어 현명했고 매우 안목있고 현명하게 그들에게 말했던 것을 봅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정직했고 어느 누구에게도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무덤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무덤을 정중하게 선물로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에 은 400세겔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종액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득을 취할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브론이 요구한 가격에 충분한 액수, 충분한 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사람들에 심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풍성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나는 오늘날의 기독교의 도덕 수준이 낮음으로 인해 유감스럽습니다. 그 행동의 수준은 얼마나 형편없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장중하고 존경할 만하고 정직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잃고 얻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얻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배워야 하며 장중한 태도로 하나님을 표현해야 합니다. 정선된 무덤. 6절은 가장 좋은 무덤, 정선된 무덤을 말합니다. 주 예수님은 땅 위에 계셨을 때 좋은 거처를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으신 후 아주 좋은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분은 비록 가난한 집에 사셨으나 좋은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좋은 집에 살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무덤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보다 무덤이 더 관심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그가 장막을 어떻게 쳤으며 그 값을 얼마나 주었으며 어디에 그것을 쳤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며칠 동안 산에 캠핑하러 가는 사람처럼 그의 장막을 쳤습니다. 참 야영자였던 아브라함은 그의 전생에 동안 야영했었습니다. 그는 장막에는 많이 관심하지 않았지만 무덤에 대해서는 매우 마음을 썼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봅니다. 구약에서 에루살렘 성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자세히 기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살펴봅시다. 우리는 신약의 빛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받았고 나그네였고 체류자였으며 영원한 성과 더 좋은 본향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더 좋은 본향을 찾고 있었을 때 갑자기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삭에게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아, 나와 너의 어머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더 좋은 본향과 기초 있는 성을 찾고 있었다. 우리는 항상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너의 어머니는 죽었다. 내 어머니가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겠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의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 같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을 믿지 말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스에 있는 기록을 살펴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실망하지 않았고 그의 믿음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그는 부활의 하나님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가졌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성과 더 좋은 본향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3장은 부활이 있는 장이 아니라 부활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장입니다. 창세기 23장에서 사라는 부활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식에 따르면 사라의 죽음은 부활의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의 장막은 어느 정도 경시했지만 그의 아내의 장사지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막벨라의 굴을 구입한 그의 목적은 사라를 그곳에 묻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그 자신도 그곳에 묻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어 막벨라는 이중 혹은 두 배를 의미합니다. 이 굴에 묻힌 모든 사람은 한 쌍씩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혔습니다. 깊은 곳에서 아브라함은 어느 날인가 그의 아내가 기초 있는 성에 있으리라는 기대로 꽉 찼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죽기 직전에 그 자신을 막벨라 굴에 묻도록 그의 아들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고대의 야곱을 묻기 위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간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그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지 않고 더 좋은 본향으로 가는 정거장, 즉 문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사라가 살아있을 때 그녀를 사랑했던 것보다 죽은 그녀의 몸을 더 사랑했을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왜 당신은 내가 죽은 뒤에 이렇게 나에게 잘합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살 때에는 당신은 나를 위해 결코 좋은 장막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죽고 나서 당신은 나를 묻을 굴을 사기 위해 막대한 돈을 지불했습니다. 왜 당신은 밭과 나무들이 있는 굴을 샀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사라, 당신은 당신이 여기에 묻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당신은 단지 여기에서 쉬게 될 것이요. 나는 당신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쉴 수 있는 가장 좋은 침실을 당신을 위해 준비하였소. 만일 그날이 멀다면 나는 당신과 함께 하나 되어서 함께 쉴 것이요. 이것이 내가 굴과 밭을 구입한 이유라오. 밭에 있는 생명을 보시오. 이곳은 죽음의 장소가 아니오. 이곳은 생명의 장소라오. 성경에서 밭은 생명의 성장, 즉 부활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합니다. 만일 당신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에게 밀밭을 보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밀알들이 심겨지고 난 뒤 오래지 않아 그것들은 다시 자랍니다. 1936년 나는 중국에 있는 청화대학 의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한 젊은 대학생이 나에게 와서 부활에 대한 설명을 듣기 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만 부활은 믿을 수 없습니다. 현대 같은 과학적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부활과 같은 미신적인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부활은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그에게 부활을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앉아 있었던 방의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밀밭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밀밭을 보십시오. 당신은 저기에서 밀이 자라는 것을 봅니까? 저 밭에서 당신은 부활을 볼 수 없습니까? 씨는 땅에 뿌려져 죽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밀이 나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 간단한 신뢰가 그로 하여금 깨닫게 했고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그는 대만에서 인도하는 동역자 중 한 명입니다. 자라는 것이 있는 밭은 부활을 의미하지만 유목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죽음의 장소에 두지 않고 완전한 부활의 장소, 생명의 장소에 두었습니다. 그녀가 묻혔던 굴은 밭의 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막벨라의 굴이 유목더미에 둘러싸여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즉시 그것이 죽음의 장소, 종결의 장소라는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막벨라 굴은 종결의 장소가 아니라 부활의 기대가 충만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부활로 가는 길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라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할 수 있었다면 그녀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죽음의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다. 나는 살아있는 장소 안에 있다. 밭과 나무들을 보라. 나는 어느 날 부활할 것이다. 사라의 죽음은 기초가 있는 더 좋은 본향과 성을 찾는 아브라함에게 실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는 장래에 대한 기대로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라와 자기 자신과 그의 자손들을 위한 장사지를 구입하는 데 많은 관심과 막대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신약에서 빛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것이 부활의 체험을 가리킴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한번 무덤이 우리가 바라는 성인 새 에루살렘으로 가는 통로이며 출입구임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막벨라의 굴은 에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3장이 부활의 기대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현재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미래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청산된 무덤은 미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도 현재를 위해 더 좋은 집을 준비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출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위해 여기에 있지 않고 내일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 그분의 지름을 연기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이 출구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기보다 미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초 있는 성을 찾으면서 장막에서 살아야 합니다.